이 시간 상고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성 인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한 사건을 저희가 함께 읽고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의 의미와 그 뜻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선생이 되어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죄한 죄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죄 용서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신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할 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자라고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 형제요 자매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잘못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말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와 회심한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에만 주목하고 그 사람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대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사실을 명시적으로 교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서신서처럼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그 땅에서 행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도 바리새인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손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바르기보다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적실 정도가 되는데 우리말로 적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본래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긴 머리털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 하면 여인이 떠오르죠. 긴 머리 하는데 남자가 떠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조차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걸레 취급하는 사람이 있나요? 비록 잘라버릴 머리카락이지만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머리털을 걸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발수건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쑥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미친 여자나 노예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여자를 가리켜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는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치우쳐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여자를 가리켜 죄인인 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지 일반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죠. 죄인인 여자라고 말한 것은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소설 주홍글씨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헤스터 프린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왜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팔레스틴의 기후는 매우 무덥기 때문에 샌달을 신고 다녔고 샌달을 신고 다니다 보니 발은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수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건도 주지 않았고 또 일반적인 예의를 따라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면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은 것은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수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는 여인의 행동이 너무 도에 지나칩니다.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물을 떠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을 닦을 수건이 없다면 사실 겉옷이라도 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씻을 물이나 닦을 수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이라고 해서 무슨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원수에게 망신을 줄 때 그를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죠.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시편 110편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시편 60편에 보면 에돔을 비웃고 모욕할 때 에돔에 내 신발을 던지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통사회에서는 신부가 첫날 밤에 머리를 풀어서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남편에 대한 충성서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지금 예수님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있죠? 죄인인 한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부정적 정서를 떨쳐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숨게 돼요. 자기를 은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 나아가가지고 지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긴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여자는 무슨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헌신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까 일반적인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는 거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수건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한 것은 단지 씻을 물이 없거나 닦을 수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 망신을 당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씻을 물이 없고 닦을 수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컸고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은혜는 우리의 헌신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품을 정도와 기준을 항상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를 다 바쳐야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내어놓고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자기 신체 중에 가장 귀한, 귀중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그분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뭐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그냥 예배 한번 해주면 뭐 그걸로 됐다라고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손사같이 달려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야 그러면 금방 달려가서 어디 다친 데 없니? 라고 말하잖아요. 울면 안아주고 달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인의 이 뜻밖의 행동, 도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정신이 약간 좀 어떻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에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 악착 같은 여자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는가? 이 여인이 노예나 개처럼 자신의 몸을 낮춰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 제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나 전하지 않나 마치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누가 헌신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저렇게 헌신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그 영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시끄럽게 혼자 조용하게 좀 기도하지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죠. 한나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할 때 대낮부터 낮술을 먹고 저런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제사장 엘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여인을 오해하는 정도를 넘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잡수소서 초청했던 것은 실제로 이 여자처럼 죄사함의 은혜에 기초한 헌신과 감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혹시 뭐 차나 한 잔 드릴까 하는데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녹차를 드시겠습니까? 뭐 달라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손님 접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수건도 갖다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갖다 줘야 될 감람류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자가 선지자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여자에 비하면 자신은 의롭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의로움에 관한 한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음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사람들의 평가는 박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자기 판단의 대상에 놓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면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기보다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제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을 하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그 여자는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린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어줍잖은 자기 의로 배불러 있었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의구심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함인가요?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부리는 거죠. 내 욕망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현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베푸신 반응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론의 지금 자세와 태도, 헌신의 정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따라서 감사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지 않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어떤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일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이런 생각을 갖는 이 일과 관련해서 그냥 그런대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애정도 없었고 마땅히 보여야 될 호의를 보이지도 않았고 예의도 갖추지도 못했고 한 영혼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저 여자에 비해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자기 의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몬의 마음과 경향성을 어떻게 교정하셨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입으로 발설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의문을 마치 입으로 발설한 것을 들은 것처럼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은 선지자라고 하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아 저 여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이런 시몬의 이 의문에 답하심으로 즉 그 마음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심으로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신 거죠. 이뿐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데나리온은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죠. 500데나리온은 한 20개월치의 임금에 해당되고 50데나리온은 한 두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빚은 죄를 가리키고 빚을 진 두 사람은 죄를 범한 정도를 가리키는데 빚을 적게 진 사람은 바리새인을 묘사하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여인을 가리킵니다. 빚을 탕감해 준 주인 대금업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빚을 진 두 사람에게 모두 갚으라고 강압적으로 몰아세우지 않고 그냥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죄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빚을 면제받을 자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다면 감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딸이 유학을 보내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따님이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재산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리게 되고 이 시어머니가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따님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 즉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영혼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누가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 네가 지은 그 죄 크기와 정도와 기간과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죄삼의 선을 듣게 되면 어떤 자살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냥 남처럼 취급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감사를 표현할 것이고 명절 때마다 찾아갈 것이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인사를 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살 태도를 보이지 않는 시몬을 교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했느냐? 너무나 자명한 대답이죠. 제 생각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이 시작하였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을 흘렸다. 너는 나에게 발을 닦을 수건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거룩한 머리털로 내 더러운 발을 씻었다. 너는 감람류를 내 머리에 붙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호 비교하심으로 여자는 많이 탕감받은 자고 너는 적게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했지 그 어떤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으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아는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나오고 신앙을 하면서 종교 행위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아도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기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을 누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요. 더 주지 못해서 더 많이 그를 위하지 못해서 마음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헌신과 사랑은 용서의 원인이 아닌 헌신과 사랑이 결국은 용서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런 사랑과 헌신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보인 이 여자의 행동,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은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요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동네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떤 기회가 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리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뜻하지 않은 때 그 기회가 왔던 것이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이런 헌신과 감사의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정작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보다 율법을 지키는 의인의 편에 서시고 의인을 돌보시는 분 정도로 이해했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런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헌신과 감사 행위를 보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가 허구임을 드러내신 거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까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책을 들춰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여전히 상태적으로는 죄인이다. 죄를 짓고 또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신과 감사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청교도의 서적 하나 읽는다고 확신을 무조건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였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책망의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힘있게 선언하였습니다. 너는 내게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했다. 너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은 너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가 사함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여자는 이 순간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서를 경험하거나 주님에 의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특별한 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과 용서를 인식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48절, 17장 19절, 18장 4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이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겁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주님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구원의 주체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 믿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작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무리로는 인식하는데 어떤 감사도 헌신도 믿음의 발휘를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여자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사함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여자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지금 헌신과 감사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재차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시몬과 같은 함께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는가라고 말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여인이 문제가 아니고 앞서 제가 설교 모두의 소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여자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범했고 그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거지. 오늘날 하나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왜 발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인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탓만 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만 항상 주목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은 주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이 분위기 안에서는 여인은 평안을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자신이 죄를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셨고 이 여인은 자신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인인 한 여자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전인이 회복되었다. 너를 배제시킨 동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약간 사람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아니, 물을 떠오면 되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아니 수건을 어디에 가지고 오든지 겉옷으로 닦든지 하지 어떻게 저 머리털로 저 뭐 짐승도 하지 않는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예요. 복된 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하더니 저처럼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어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하면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만큼 사랑한다. 우주만큼.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이후부터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인 한 여자로 낙인 찍고 그 여자를 무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왜 그러면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되었더라. 일반적인 스토리는 결론이 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였더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왕고에서 끝까지 이 여자를 죄인으로 괴롭혔다. 뭐 이렇게 끝이 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타나요. 제가 설교를 쭉 써가면서 왜 누가는 그랬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성인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요. 내가 바리새인 시몬인지 동네 사람인지 한 여자인지 자신의 상태를 이 사람과 견주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어기는 자 모두가 죄인이고 어기면 당연히 죄인이요 지켜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그 사람의 행위와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주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반면 죄를 덜 짓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뭐 얼마나 나으면 더 낫습니까? 따라서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로서 주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사죄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청교도들도 그랬고 또 지금도 개혁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죄인들이요 이렇게 설교해요. 이 죄인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는 모자랐다고 뭐 이렇게 혹시 반응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죄인이죠. 뭐.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죄인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거든요. 자격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한 존재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뭐 얼마나 더 나아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죄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내가 과연 죄사함 받았는가? 자기를 살피고 이 잔과 이 떡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살피는 핵심이 뭘까요? 뭘 살핍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내 옷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그걸 살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죄 용서를 받아 누린 자인가? 보고만 해서 내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누렸다면 주님에게 대하여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하여 따스함과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그를 품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가운데 늘 살아있고 이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다독이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랑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예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반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지체들을 품어주지 못해서 더 많은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거룩한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헌신은 더 커지고 사랑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 놀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이 복된 식탁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 영혼의 배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영적으로 함께 해 주시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